예. 레위기 뭐 이제 레위기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뭐 레위기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톡서 말씀이 또 우리가 레위기 다음에 다루게 되는 맞죠? 네, 민수기 책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들어가면 또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오늘 독서가 이번 주 독서가 계속 이제 민수기가 나온 김에 또 민수기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독서에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광야에 나온 히브리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정찰을 들어갔다가 하고 오니까 영 이렇게 그 땅을 정복을 못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거기는 막 뭐 저기 나필족 뭐 여러 가지 그 거인족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거인족 뭐 내려와서 하늘에 하느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땅의 여자들과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걔들이 거인족이고 뭐 이런 것들 그 이야기 여기도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 살고 있고 막 싸우면 우리가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뭐 하느님이 벌을 주시는 것 같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죄를 맞을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야 들어갈 거야 라고 벌을 주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겉모습일 때 그 구약이라는 게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지만 그 구약이라는 게 조금 더 공부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겉모양은 벌입니다. 그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그걸 못 들어가? 그렇지 무섭다고 못 들어가? 그럼 너희는 들어가지 마. 이런 식으로 벌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그 이게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고 그 안에 내면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의 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완전히 뭐 오합지졸로 나와서 제대로 된 어떤 규정이나 제대로 된 조직이나 제대로 된 군대 같은 그런 양성들도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의 그냥 노예들의 집단이 그 집단이 누가 대장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일단은 이랬다가 한번 쳐올라갔다가 완전히 그냥 깨지고 다시 광야로 도망치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이 도저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그 도시 국가들의 그런 왕 밑에 있는 군대들과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무한대의 그 포기, 기약 없는 그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태였죠. 아, 우리는 안 되겠다. 그냥 광야에서 눌러 살자.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느님이 사실은 희망을 주신 겁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세대만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 조직이 꽉 이렇게 갖춰지고 나면 너희들은 충분히 저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고 대등하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세대만 참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민수기 저자는 약간의 벌처럼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여기서 치유를 맞을 것이고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벌로서 이렇게 보장해놨지만 그 안에는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 너희들만 한 세대만 지나면 거기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고 참아. 기약 없는 것보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보다 그죠? 두 달 뒤에, 석 달 뒤에 올 거야 라는 게 훨씬 더 그 희망에 대한 어떤 굳은 의지를 갖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아, 이 세대만 지나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희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뭐 매번 보면 벌 받는 것 같지만 민수기 계속 벌만 받습니다. 뭐 하면 벌 받고 뭐 하면 죽이고 뭐 하면 불변 보내고 계속 자기 백성들 하니 계속 죽여나가죠. 인구를 줄여나가는 것처럼 정말 많이 죽여나가시지만 그건 표현일 뿐 그만큼 그 척박한 광야에서 적응해가는 거죠. 그 광야에서 사실은 그리 안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뭐 이 옛날에 이 미국이란 땅에 처음 유럽에서 백인들이 건너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또 밀을 심고 곡식을 거두고 하면서 또 거기서 누군가가 살아남아서 지금 이 땅을 이룬 것처럼 이 광야에서도 이 백성들은 하느님이 안 죽여도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었지만 그 좋은 환경에서 어쨌든 뭐 밥은 먹고 살았는데 광야로 나오니 갑자기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병도 걸리고 적박한 자연환경에 잘못 적응해서 무언가를 계산을 잘못하면 바로 죽는 거죠. 물을 이를테면 뭐 며칠만 3일만 가면 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갔다가 물이 없으면 그 자리에 죽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광야에서 삶을 갖다가 익혀나가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다. 예, 그걸 갖다가 하느님이 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느님 백성이다 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어쩔 수 없이 죽어가니까요. 그 죽음에 사실 의미들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만큼 광야 생활이 잔인하리만치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민수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건 겉으로 볼 때는 맨날 죽이고 맨날 싸우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정말 그 고통에서조차도 그 악다구니 속에서조차도 그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신앙인의 의지, 그 깊은 의지를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신약도 뭐 충분히 좋습니다만 신약은 사실 좋은 말들이죠. 그냥 뭐 돌려 말하지 않는 어떤 좋은 말들이지만 어찌 보면 구약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이런 곳에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 나간다는 것 민수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레위기 끝나면 또 본격적으로 다시 또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레위기라는 책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이 레위기의 저자들은 당연히 레위인들이고 뭐 그리고 거의 구약 성서의 모세오경이나 역사서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이 레위인들이 적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뭐 계속 얘기한 드립니다만 종교인이면서 동시에 삶에 대한 실천가, 또 혁신가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히브리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레위인이었고 모세의 형인가요? 아론도 대사제 역할하면서 레위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땅에 속해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도 열한 지파에게만 나눠주고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받으면서 그 십일조를 먹고 살면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두루두루 함께 살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제사의 생명은 삶 안에서 실천 안에서 유지되어야 됨을 주장을 하고 그걸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는 단지 제사만 잘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제사를 솔선수범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그 하느님의 계명인 사랑을 먼저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구약의 예언자 무리 가운데 제가 지난 주일날 강론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예언자 무리 가운데 상당수가 레위인들이었을 것이다. 그 실천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상당수가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19장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19장이 빠져버리면 레위기는 앙꼬가 빠진 찐빵이 되어버려 밀가루만 남은 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으로 인해서 레위기는 다른 모세오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 제국과 가나안의 도시국가의 법은 권력가와 백성을 차별했습니다. 권력가는 죄를 지어도 면제받았고 아니 죄를 죄로 보지 않았고 백성은 그런 귀족들이나 왕족들에 비해서 무자비한 처벌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뭐 법은 평등한 듯 보입니다만 막상 재판하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그런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 옛날 성서시대는 훨씬 더 잔인하고 그런 차별이 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레위기에서는 그런 벌에 대해서 귀족과 백성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 말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니면 한국의 고대사, 삼국유사만 보더라도 왕족들은 따로 태어나죠. 아래에서 태어나고 뭐 어디서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다른 백성들과 다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을 단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왕을 따로, 귀족을 따로 만들지 않으시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을 줄 때 어떤 누가 고의적인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 귀족은 5대, 일반 백성은 10대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않죠. 제 기억에는 맞을 겁니다만 그 근동 레위기조차도 영향을 받았던 레위기 안에도 동태복수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동태복수법 하면 여러분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던 그 함무라비 법전, 그 긴 함무라비 법전만 보아도 거기에는 귀족과 백성들을 차별합니다. 벌을 주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죠. 그냥 하느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나 똑같아. 누구나 이 죄를 지으면 누구나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지. 하지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그 벌의 차등을 전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당시로 보면은 너무나도 혁신적인 개혁적인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그 삶의 자리에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지금 레위기를 보면 이거는 너무 이렇게 뭐 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 눈으로 보는 거고요. 당시의 눈으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그 당시에 그 어떤 신분의 차별을 완전히 뛰어넘으려고 하는 정의로운 하느님으로 한 발짝 가까이 간 아주 새로운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이전의 무서운 하느님의 종교에 비하면 혁신이었지만 복음에 비하면 한계를 지니는 그런 한계와 혁신의 동시성을 가진 책이 레위기이고 모세오경이고 구약성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21장 사제식의 성스러움에 대해서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어쨌든 제사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제사와 제물에 관한 규정을 얘기하면서 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뺄 수가 없죠. 사제들은 백성을 속된 것으로부터 거룩한 것으로 분리시키는 예식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백성을 보호해서 거룩한 곳에 있도록 유지시킨다. 그래서 그들 역시 백성 가운데서 또 성별, 구별되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사제들은 구약의 사제들입니다. 성별된 백성을 위해서 봉직하는 또 성별된 사람, 성별된 백성 중에서 다시 성별된 사람,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제들임을 레위기는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사제 직분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이걸 들어보면 좋겠어요. 5절, 사제들은 머리를 밀거나 수염 끝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요즘에도 유대교 랍비들 보면 막 이렇게 커튼머리 머리카락 뭐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레위기의 이 규정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고. 9절, 사제의 딸이 불륜을 저질러 제 몸을 더럽힐 경우 그것은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불에 태워야 된다. 뭐 대단하죠. 그냥 그르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레위의 사제들은 다 결혼을 하고 자식들이 있는데 사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훨씬 더 가혹한 벌을 받는 것이죠. 14절, 과부나 소방 맞은 여자나 창녀가 되어 몸을 더럽힌 여자, 이런 여자를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수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그렇다는 겁니다. 20절, 아론 사제 후손들 가운데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한마디로 사제가 될 수 없다. 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뭐 다리를 절거나 팔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눈이 없거나 이런 그 흠이 있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법 안에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제 정리가 됐지만요. 그래서 결국 일반 백성의 율법 규정에 사제들은 더 엄격한 규정들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혼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심지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사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제와 일반 백성은 다르다라는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사제들은 거룩한 사람들 중에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동시에 사제들이 일반 백성에 비해서 하느님에게 더욱 가깝고 더욱 거룩하고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의 성사적인 의미에서 이런 구약에게 레위기 거룩함은 단지 예식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만들어 봐야 되는 것인데 동시에 이런 규정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태생적인 제한으로 차별을 두려고 근본적인 차별을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려는 노력은 좋지만 그것이 노력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다룸으로써 차별을 사실은 조장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그 거룩함의 목적이 다른 이들보다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생적 구분의 가장 큰 테두리가 바로 유다인과 이방인의 구분입니다. 구약에서요. 이러한 태생적인 구분이 유다인들 안에서 성립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해놓고 그 안에서 또 차별을 두는 거죠. 복음에서도 바리사이들은 일반 백성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하느님에게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바리사이는 바로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레위기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방법으로, 더 사랑에 가까운 방법으로 거룩한 삶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레위기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제사의 삶을 보태는 레위기의 시도는 동시에 혁신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시선에서 레위기는 혁신이고 현대 우리 복음의 시선에서 레위기는 한계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이야기 25장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를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으실 겁니다. 25장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금요일날 레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